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특별한 인생으로 우리가 이미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볼때 굉장히 도전적일 수밖에 없고, 또 과격하고 개혁적이고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은 계속 바뀝니다. 그 시대마다 기준은 계속 바뀌죠. 옳다고 하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 양심의 기준도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대와 변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세상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앞서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이런 신앙 생활은 바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영적으로는 그야말로 개척자요, 선두주자요, 구별된 인생을 우리가 이미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 생활이라고 하면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단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실제 우리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생활 양식, 우리의 삶이 남과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뿌리의 양분이 공급되면 뿌리의 양분이 공급되는 것이 우리가 보이진 않죠. 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양분이 공급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봄이 돼서 비가 오고, 이 땅이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나무들이 이제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 것을, 꽃이 피고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양분과 진리의 공급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에 이제 생기가 들어가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을 남들이 알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서 무질서한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삶에 이제 질서가 회복되어집니다. 그전에는 내가 다스리지 못했던 거,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냥 세상에서 되는 대로 살다가 보니까, 아니면 세상에 쫓겨서 살다 보니까, 내 방도 항상 쫓기듯이 방이 그냥 지저분합니다. 내 삶이 항상 그냥 쫓겨다닙니다. 어떤 질서도 없고 그냥 세상이 바뀌는 대로, 세상 말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끌려다니고, 세상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끌려다녔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질서가 회복되어져죠.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아, 내가 이제 끌려다닐 필요가 없구나. 시간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관계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 나의 소속이 이제는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법과 질서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천국의 질서, 천국의 문화, 천국의 이 법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이제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송파 요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예, 우리의 그 시민권, 나의 국적이 우리가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신분으로 보면 이중 국적입니다. 이 땅에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나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실제 어떤 그죠 여권, 아, 내 나라, 물론 이 나라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있지만 영적인 나의 여권은 항상 천국에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한국에 살다가 만약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 지키고 살아왔던 나의 모든 생활 그 패턴이, 생활 양식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가면 이제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좀 법이 엄격한 나라들이 있죠.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저희가 문제되지 않는 것들이 그 나라에 가면 문제가 됩니다. 벌금이 아주 무섭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길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무단횡단을 해도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공화장실에 가서 사용하고 물을 안 내리면 벌금이 나옵니다. 무섭죠? 또 미국에 가면 조심해야 될 것이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를 태울 때 자동차에 카시트가 없으면 무조건 벌금이 나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거리에서 스쿨버스가 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거리에 있는 차들이 다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쿨버스가 서면 버스를 타려고 어디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사거리에서 전부 다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법과 기준과 생활 어떤 패턴이 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법을 적용받습니다.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내가 시민이라는 이것은 이제는 내 세상의 이 기준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근본적인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법과 질서와 기준으로 계속 살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 나는 세상 기준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이것이 문제란 말인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의 삶에서 누가 나의 왕인가, 실제 나의 인생에 누가 주인인가 하는 이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직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왕이죠. 이 세상의 왕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이 죄를 짓게 하는 어둠의 왕, 거짓의 왕, 마귀를 섬기는 것이죠. 내가 무슨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영적인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면 나의 겉사람으로 그 변화가 이제는 나타나고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이 모든 말씀들이 이상한 내용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오늘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이 이해가 되고 경험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첫 번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삶은 새로운 물질 생활, 새로운 이 재정 관리 이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과 그리스도인의 이 재정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이런 재정관, 물질관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내가 전부다 아마 물질에 대한 어떤 말씀을 다루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것보다 아마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뭐 지금보다 내가 조금 더 헌금을 많이 하고 조금 더 어떤 구제를 많이 하고 조금 더 선행을 하는 일에 물질을 더 많이 써야 된다. 단지 그런 의미나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겠죠. 다 중요한 것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스로 근본적인 어떤 질문과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이것입니다.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른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당연히 내 돈이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죠. 내 마음대로 돈을 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나의 물질관리, 재정관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그곳에 물질을 투자하는 곳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물질을 다루는 것은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물질을 함부로 쓰고 낭비하고 있다면 나의 지금 마음이 그냥 함부로 되는 대로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는 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니까 거기에 물질을 쓰는 것이죠. 돈이 아무리 없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에는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서로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이들이 물질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6장에 보면 성막을 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죠. 그때 말씀합니다. 35장 5절에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그리고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이 너희의 소유 중에서라고 말하는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들이 어떻게 많은 소유를 얻게 됐을까요? 출애굽해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들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재물을 받았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때는 어디에 썼을까요? 얘들이 이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우상을 만드는 일에 그 물질을 씁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고 나서 모세가 다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이 출애굽기 35장 5절에 너희의 소유를 중에서 원하는 자는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21절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오시죠.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나중에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나중에 그만 가져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또 이들이 가운데 필요한 그 물질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재능을 기부해서 실을 짜서 실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물질 생활은 우리의 각자의 신앙 생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이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까요?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들의 그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의 재물, 나의 물질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위로하는 일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할 때 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갑자기 거부가 됐을까요? 갑자기 이들이 떼돈을 번 게 아닙니다. 예, 그러겠죠.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전에는 항상 가지고 내가 가진 이 물질을 가지고서도 항상 내 마음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나누기에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마음이 부유해진 것이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영적으로 내 마음이 영적으로 부여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든지 간에 그 사람은 인색한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남들이 보니까 정말 부자처럼 삽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이제는 남들을 섬기고 베풀고 이런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나의 주변에 내가 돕고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그냥 지나쳤는데 소원이 들어도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이들이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실 때 감동이 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가 가진 것 소유를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것이죠.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섬기고 내가 가진 이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자유함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 자유함이 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연약함, 부족함을 볼 때 도와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성경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부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더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많이 내가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점점 더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처럼 풍족한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만족을 모릅니다. 더 많이 받고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섬기는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크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으로부터 섬김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물질을 섬기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느냐,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에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든지 두의 어떤 둘 중에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어서 14절에 성경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물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이런 세상에 관해서 어떻게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굉장히 이것을 가볍게 천하게 여기고 비웃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오히려 이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그 세 가지 회심이,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이 가슴의 회심, 그리고 둘째는 이 정신, 사고의 회심이요, 셋째는 돈으로부터의 회심이다. 그래서 돈주머니가 회개해야만 진정한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물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하나의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돈을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벌기 이전에 과연 이것을 물질이, 이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인지,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계산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벌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은 욕심인 것이죠. 과연 나에게 얼마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분명한 그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계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의 청지기로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분배하는 것이죠. 청지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 작은 것, 이 땅에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부요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마음이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그 부요함을 주셔서 그전에는 있어도 항상 부족하고 인색한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어떤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좋은 소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아마 여러분 순종하실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실 때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고 나누어주는 실제적인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생활을 이 땅에서부터 훈련하는 연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새로운 시간 관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시간, 인생의 기회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아니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가서는 또 집집마다 모여서 저희가 말하는 셀 모임이죠. 돌아가서 또 주중에 또 모입니다. 모여서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또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물질 생활과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서 갑자기 막 셀 모임을 하고 갑자기 교회에 자주 오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마음 아파야 되겠죠. 예. 예.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이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내가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일들이 있는데 내가 전에는 중요하게 여기던 그 시간을 쏟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고 교제하는 이것이 나의 삶에 이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가치 있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면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구속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죄와 세상에 포로당했을 때는 나의 시간도 포로를 당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의 이 시간이 포로를 당해서 죄 짓는 일, 하지 않아도 될 그 일에 내 시간과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전에는 죄에 매여있던 그 시간이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구속함을 받아서 이 시간이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시간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의 삶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자꾸 더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시간 사용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시험에 들고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뭔가 다른 일에 갑자기 바빠집니다. 신앙을 열심히 하던 이 대학생들이 신앙이 어려워지면 갑자기 막 고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어딘가 그 내가 뭔가를 몰두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찾는 것이죠. 어딘가 뭔가에 그게 이성교제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어떤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뭔가 바빠집니다. 노는 일에 바쁘기도 하고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이 힘들어지면 어려워지면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이것도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스케줄, 우리의 인생을 그냥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점령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이 시간을 구원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 빼앗겼던 나의 이 시간을 구원해 내시길 바랍니다. 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죠. 그전에는 그냥 쫓겨다니고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 시간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무질서하던 나의 삶에 이제 질서가 점점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누구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내가 원하는 일을 다 하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덜 중요한 일, 필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은 포기해야 됩니다. 희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항상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냐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에 좋아하던 여가 시간, 이것을 줄이는 것이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만나서 믿음으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자 하면 나를 위해서 쓰던 그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조건 더 열심히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빡빡한 스케줄에 쫓겨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바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내 삶에 채우고 그리고 나서 덜 중요한 것을 거기 이제 채워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 사용은 우리가 시간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분야에서 아주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게으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잠도 안 잡니다. 재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시간과 마음을 거기에 쏟아부어서 그것을 정말 좋아하니까, 그것의 가치를 두니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하면,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때, 그렇게 살 때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조금 우리가 뒤처지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100% 자기의 세상을 위해서만 쏟아붓는 사람과는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삶을 점령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에 열심히 쫓겨다니다가 보면 어느덧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세상에 할 일은 다 하고 있는데 여가생활도 하고 세상의 것을 보고 여행도 할 수 있고 인터넷 서핑도 할 수 있는데 어느덧 내 삶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갑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삶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그 대학 교수님이, 열정적이신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학생들을 막 가르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언제 목욕탕에 가봤는지 사우나에 가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내려고 하면 낼 수는 있겠지만 그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학생들을 좋아하시니까 그 가르치고 함께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죠.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정말 좋아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나의 시간을 누구와 보내느냐,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시간을 우리가 누구와 자주 만나느냐, 이것이 영적인 삶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며 나누었다고 하죠.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것도 때로는 영적입니다. 누구와 함께 떡을 떼느냐?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들과 회식자리, 술자리가 점점 늘어나겠죠. 우리가 누구와 자주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자주 교제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데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의 시간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마음을 열어서 함께 교제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이 연약할 때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왠지 교회 오기가 싫어집니다. 그렇죠. 예배 올 때도 왠지 뭔가 막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꺾고 은혜가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만나자마자 금세 어느덧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도 다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서 고민할 때는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큰 고민이었는데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서 별일도 아닌데 그냥 웃고 특별한 일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같이 웃고 기뻐하고 서로의 마음을 열고 교제하다가 보면 나의 인생의 그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문제, 인생의 고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은 자꾸 반대로 합니다. 아무 걱정이 아닌 문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온갖 세상의 정보를 듣고 나니까 걱정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서 자꾸 걱정해야 될 문제를 자꾸 짐을 자꾸 들고 다닙니다. 반대로 사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스케줄, 나의 일주일의 삶, 나의 하루, 이 시간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나의 이 시간표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처럼 나의 삶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 삶에 나의 이렇게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이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우리가 변화될 때 사람들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칭송을 받았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favo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푸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삶을 볼 때 아, 나와 다르구나. 이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들이 나가서 단지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푸는 것이죠.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들이 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할 때 하여튼 고마운 것입니다. 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괜히 덕을 보는구나. 은총을 경험하니까 감사하니까 이들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저희 그 서점의 카리스 서점에 가면 그 페이버라는 그 새로운 책이 나온 걸 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그런 책입니다. 책을 뭐 광고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 있는 예화를 그분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책의 저자 되시는 분이 심장병으로 갑자기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을 빨리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병원에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기다린 지 5개월이 됐는데 내 몸에 맞는 심장을 찾지를 못해서 계속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5개월 만에 드디어 나에게 맞는 이 심장을 이제 이식받을 수 있는, 기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갑자기 환자 한 명이 병원에 왔는데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입니다. 이 사람도 심장을 지금 기증받지 못하면 병원 의사가 말하길 이틀이면 이 사람은 이제 숨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의 몸에 맞는 이 심장인데 이것이 이 이틀이 지나면 죽을 수도 있는 이 환자에게 맞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심장 이식을 못 받으면 저는 얼마나 살겠습니까?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2년을 기다렸는데 자기 몸에 맞는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리고 언제 이식받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위독한 환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심장을 기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혼수 상태에 빠지죠. 그렇게 한 달이 흘러갑니다. 그때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병원의 의사들, 그 병원의 직원들,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이 병원의 환자들이 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심장을 이식받고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아,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은총을 입는구나. 우리의 삶에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세상에서 엄청난 부를 이뤄서 칭송받은 게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슨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엄청난 업적을 이뤄서 그것 때문에 칭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냥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결국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나와 인생의 목표가 똑같구나. 돈과 성공을 향해서 집념을 가지고 악착같이 사는 건 나와 똑같구나. 별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부유한 마음이 있었고 더 소유하고 싶은 이 욕망을 다스려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낮아지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의 방법은 내가 남들보다 더 강해져서 남들을 나에게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이런 세상에 세력이 있는 사람은 신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은혜 받아서 내가 남보다 더 높아져서 남들을 나에게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고 은혜를 받아서 남들을 나에게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권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영광받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죠.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는 방법으로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을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신년교회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 때 복 있는 인생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는 그 능력,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누가 그 사람을 낮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다윗을 사울왕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다윗의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면 아무도 우리 인생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 우리의 내면의 삶,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의 변화,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외적인 변화들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내적인 변화가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지 남을 돕고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실 때 나의 물질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시간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인생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새로운 생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삶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은 사실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논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이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누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